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인과 아벨의 허물이라는 가인과 아벨의 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저는 우리 박노찬 목양자님은 거의 뭐 매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한 3-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 지체들과 나눌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자꾸 이 가인과 아벨의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저도 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계속해서 마음을 주셔서 이거를 좀 한번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나에게 훈계하시려고 이 말씀을 공부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또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죠. 예.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종종 얘기하는데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것보다 성경은 믿기 어려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믿는데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부터 해갖고 계시록까지 이런 말씀들이 쭉 펼쳐질 때 처음부터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어떤 분들은 성경 이렇게 읽으면은 잘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처음부터는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아 이건 좀 잘 이해도 안 가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또 이 많은 분들이 이 성경에서 좀 이 난해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허물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가인과 아벨의 허물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인터넷을 쭉 찾아보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아벨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찾아봤는데 성경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바르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 이건 좀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아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 참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가인과 아벨의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좀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예,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는데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러한 그 궁금증들이 좀 해결이 좀 됐었고 또 이제 교회에서 여러 번 우리 방울찬 목양자님께서도 이 이제 창세기에 대한 말씀들 또 특별히 이제 가인과 아벨의 허물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들려주셨기 때문에 또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잘 다시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의 허물 그리고 이 허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이 허물뿐 아니라 그들의 어떤 그 결과적인 허물 이것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 받으시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가인과 헌물의 가인과 아벨의 헌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좀 이 가인과 아벨의 헌물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그 성경부, 인물 성경부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나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가인과 아벨, 이 사람은 두 사람은 아담과 이브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가인은 아담과 이브의 이제 첫째 아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자녀였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가인이 첫 번째 자녀였다라는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거지 그 전에 뭐 딸들이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아벨이 태어났다고 했는데 아벨이 또 가인의 첫째 동생이었느냐, 또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거,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가인이 첫째 아들이었다는 것과 가인의 동생이 아벨이었다라는 거, 이것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많은 딸들이 태어났을 수 있고 또 다른 뭐 대표적인 아들들이 또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가인이라는 인물과 아벨이라는 인물이 드린 그 헌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가인과 아벨의 헌물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두 사람을 이제 언급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좀 되게 좀 무거운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자세히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에 언급된 몇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가인이 드린 헌물, 아벨이 드린 헌물을 우리가 그 헌물이 어떤 헌물이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먼저 직업을 보면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읽어본 내용이 나와 있죠? 예, 땅을 가는 자였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예, 성경에 이 첫 번째 사람이 가진 첫 번째 직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 땅을 가는 거.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소개해 준 첫 번째 직업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가인은 그의 직업이 땅을 가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수고한 땅의 열매들 중에서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했느냐? 아벨도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왔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땅의 열매 그리고 양의 첫 새끼와 그것의 기름을 드렸을까요? 왜 드렸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담과 이브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잖아요.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헌물 드리지 않았겠죠. 누군가에게 들었고, 그것을 드려야 되는 필요성을 알았고, 그래서 드렸는데, 이 누구한테 배웠느냐면, 바로 아버지 아담에게서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헌물은 관심하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그의 헌물은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심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6절에 분명히 주께서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의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볼 때 이것이 이제 받지 않으셨다,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헌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관심하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자,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께 땅의 열매를 갖다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충격이었겠죠. 아, 이거 받을 줄 알았는데. 속상하죠. 매우 불쾌하죠. 가인이 분을 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책망하셨습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게 됩니다. 이게 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죠. 어떤 분들은 아벨이 정성을 다해서 헌물을 드렸듯이 가인도 자신이 수고한 땅의 열매를 정성껏,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최소한 받아주셔야 되는데 이걸 안 받아주셨다,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당시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뭐 가인과 아벨에게 헌물을 드리라는 뭐 명령을 했거나 이 헌물을 어떤 식으로 무엇을 드리고 이런 거를 가인과 아벨에게 뭐 특별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성경에 안 나오고 또 성경에 어떤 율법이 그 당시에 있어갖고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이런 것도 없는데 누구 헌물은 받고 누구 헌물은 안 받고 이 좀 이상하지 않냐, 둘 다 정성을 다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뭔가 하나님이 아벨의 헌물 받으신 건 이해가 되는데 가인의 헌물을 좀 그래도 아예 안 받으시는 거, 그리고 책망까지 했다는 건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가인의 헌물과 아벨의 헌물 이 두 가지만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과 그의 헌물, 그리고 아벨과 그의 헌물. 그러니까 헌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물을 드리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물을 받으실 때 결과로 나타나는 헌물만을 보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헌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그리고 헌물을 드리는 자의 삶을 보시고 그 헌물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 헌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때가 돼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헌물, 하나님이 이런 거 받으시는 거 아니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정성껏 헌물을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제 부모와 자녀가의 어떤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부모를 별로 부모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녀인데. 그런데 명절 됐는데 그래도 명절이니까 부모 찾아뵈야 된다고 선물 들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기뻐하는 선물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선물은 받아야 되나요? 예, 주는 건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도 그게 기쁨의 선물은 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물 자체야 뭐 선물이니까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 그 자녀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 가인과 아벨은 오랜 시간 동안 부모인 우리가 이제 이 아담 이제 좀 그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삶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삶을 좀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은 먼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부모 아담과 이브와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이제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만드셨죠.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죠. 그러시고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떠날 때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 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 30년 동안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이브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란 인물은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에 대해서 뭐 우리가 지금 자세히 언급은 않겠지만 아담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훌륭한 부모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살면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실 또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왜 죄인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또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 그리고 지금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게 된 사실 이런 것들을 아마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은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배웠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창세기 4장 3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 선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 이들이 가인과 아벨이 헌물을 때가 되었을 때 어떤 때가 되었을 때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헌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분명히 이것에 대한 교육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것을 분명히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 그들의 부모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가는 것들을 아마 자라면서부터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웠겠죠. 그래서 이제 아담, 죄송합니다. 가인과 아벨도 그들의 이제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그 교육에 의해서 이제 이 헌물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자,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짐승을 죽인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구죠? 짐승을 첫 번째로 죽인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입니다. 아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론 제일 먼저 짐승을 잡으셨던 건 맞는데, 그것을 보고 배운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행했겠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짐승을 죽인 사람은 이제 아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내를 위한 가죽옷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키신 일을 알고 있었고, 또 짐승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담이 이 짐승을 죽였던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에서 아마 짐승을 죽였을 것이에요. 당시에는 여러분, 그 아담이 짐승을 죽였던 이유는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 죽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담과 이브에게는 아직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소와 이러한 땅의 열매들에게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아직 그들은 그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에서 아마 짐승을 잡았을 텐데, 하나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짐승 헌물을 위해서 짐승을 잡았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짐승을 얼마나 많이 잡았을까요? 굉장히 많이 잡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 태어날 때마다 옷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기 전에도 아마 이제 딸들도 많이 태어났을 텐데,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이후에도 또 많은 자녀들이 계속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산하 제한도 없을 거고, 그러면은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텐데, 그 아이들 다 옷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어 나갔겠죠. 그것을 가인과 아벨은 계속해서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인과 아벨이 이 짐승을 잡는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이 충분히 아담과 이브로부터 이러한 헌물을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 이것에 대한 교육이 충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가인과 아벨이, 그리고 아담과 이브,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집에 있으면서 뭐 했겠을까요, 여러분? 20, 30년 동안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 아담과 이브가 그 창조 얘기해주고 짐승 헌물 얘기해주고 그런 거 맨날 해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요즘 아이들처럼 뭐 가인과 아벨이 인터넷 보는 것도 아니고 TV 보는 것도 아니고 카톡 보면서 부모 말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맨날 아빠 엄마 얘기랑 같이 대화만 하고 있었을 텐데, 매일매일 모여서 그런 얘기를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났을 때 가인과 아벨이 헌물을 가져온 것은 분명한 부모들의 교육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바로 가인과 아벨이 자신들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짐승 헌물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로부터. 피가 있는 희생 헌물, 자신들이 흘려야 하는 피와 죽음을 짐승이 대신한다는 것, 이것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희생물이라는 것을 배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피의 희생물이 아닌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은 가인이 아버지 아담의 교육을 무시한 행위고 또 아담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인의 허물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고 가인과 그의 허물이라고 언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허물을 가져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관심하실 수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잘못된 형식의 헌물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일 가인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와서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정성되게 올바른 것들 드리려고 했는데 자기가 실수로 이거를 잘못 가져왔다면,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책망하셨을 때,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책망하셨을 때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제가 잘못했군요. 아유, 제가 좀 착각을 했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짐승헌물 가져올게요. 다시 갖다 드리면 돼요. 그렇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분개했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가져온 헌물을 하나님 받아주지 않은 것을 분해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헌물이 그 마음을 다한 헌물이었다면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분해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언급하셨을 때 어떤 분들은 형의 헌물을 이제 가인이죠. 가인의 헌물을 안 받아주셨고 또 동생의 헌물만은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미 자존심이 상해서 분개했다 가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인의 행동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인의 행위를 아무리 변명하려고 해도 잘못을 우리가 옳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그의 헌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잘 행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제 헌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은, 가인은 헌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헌물이 아닌 너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인이 잘못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헌물은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으신 것은 가인 그 사람 자체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물은 형식적인 결과물이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가 율법을 배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으로 하나님께 헌물 가져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예, 마음 없는 헌물 이런 거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예,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예, 분향하는 것이 내게 가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손을 내밀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예, 가인의 헌물 또 아벨의 헌물, 예, 우리는 예, 그 헌물을 안 받아주신 거,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 헌물 자체만 아니라 예, 헌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 이것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예, 가인은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을 때 예, 잘못 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물은 믿음이 없이 형식만으로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가인의 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가인의 헌물이 잘못된 것은 가인이 분명히 그들의 부모로부터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땅의 열매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담으로부터 배운 것은 분명히 피의 희생물이었습니다. 가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열매,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땅을 갈아서 가져온 이 헌물을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내 정성을 생각해서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의도가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되는지 생각대로 해도 되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일단 시험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요 아이들 안에서 이런 악한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기준을 정해줘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딴짓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시험해요. 부모가 어떻게 하나. 지금 가인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의도를 알 때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합니까?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인간은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 안에 양심 안에서 이게 틀렸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한번 해봅니다. 이게 해봤을 때 아무 일 없으면 또 더 많은 죄를 지어요.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더 많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지만 결론적으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눈 감아주죠. 한번 잘못한 거.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혼내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근데 한번 정도 눈 감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잘못합니다. 예.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지금 이 가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가인의 허물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의 이러한 행동을 악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화되 자기 형제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가인의 행위는 악했습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과 그의 헌물은 가인과 그의 헌물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벨의 헌물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아벨의 헌물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헌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물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삶과 그의 결과물인 헌물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의 삶 그리고 그 결과물 이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도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벨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은 양을 돌보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여러분 직업이 많았을까요? 많은 직업들이 있었을까요? 예. 아주 많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몇 가지 직업들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만 살펴봐도 이제 사람들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이 직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세 가지의 우리가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식주. 예, 의식주에 관련된 일 하면 망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옷, 가죽옷, 식, 땅 가는 거, 그 다음에 주, 거주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당시에 집이 있었을까? 근데 아마 이제 집과 비슷한 형태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창세기 4장 6절에도 분명히 내가 잘못하면 이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다라고 말하면서 문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아마 어떤 건축물 비슷한 어떤 그런 뭐 그 벽돌 이런 거 아니어도 뭐 문 이런 거 있었던 거 보면 거주의 형태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직업들이 조금씩 있었을 텐데 아벨은 무슨 직업을 가졌나 봤더니 양을 이제 지키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물론 의식주 여기에 관련된 일을 하면 망하진 않지만 아벨이 망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뭐가 제일 좋은 직업이었느냐고 봤을 때 아마 제가 볼 땐 땅을 가는 게 제일 좋은 직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먹는 거 이것만큼 필요한 게 없잖아요. 옷은 가죽옷인데 뭐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만들면 별로 필요하지 않았을 테니까 제일 필요한 건 아마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벨은 그 당시에 양을 지키는 이 직업을 했다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자기 주력하기보다는 이제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잡는 것, 짐승을 함부로 잡는 것도 허용이 안 됐고 양을 잡는 것도 두 가지 목적밖에 없었어요. 먹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옷을 위해서 그리고 짐승 헌물 위해서 이 두 가지예요. 아마도 이제 가인이 이러한 직업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의 부모의 영향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살면서 어떤 직업을 가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믿음으로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벨은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아벨이 이 아벨과 그의 헌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아벨이 비록 이제 가인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벨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을까요? 예, 죄 졌겠죠. 예.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부모에게 불순종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예, 이런 거 다 했겠죠. 예. 아마 어려서부터 아벨도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인지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벨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런 것 아마 어려서부터 본인도 아벨도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아마 아벨도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달은 아벨이 이제 갖게 된 직업이 바로 양을 지키는 자가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할수록,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잘 안 되니까, 아 이것이 내가 열심히 살수록 죄가 더 쌓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아벨이 자신의 죄를 위해 죽게 된 양들을 보면서 아마 감사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벨은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양을 지키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벨이 가죽옷을 만들 때마다 양을 희생시켰을 것이고, 그때마다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양과 또 양의 피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양들을 통해서 아마 간접적으로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아벨도 가인처럼 하나님께 헌물을 가지고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벨이 이 양을 기르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아벨이 선택한 것은 육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헌물은 단순히 양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마태복음 23장 45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아벨이 그 대언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벨이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벨이 양을 지키는 자로서 양을 잡으면서 가죽옷을 아마 사람들에게 지어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순히 가죽옷만, 양을 잡아서 가죽옷만 사람들에게 지어준 것이 아니라 매번 이것을, 양을 잡으면서 사람들에게 이 옷을 지어주면서 이거의 양을 잡는 의미,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벨이 대언자였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34장 34절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아벨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아벨의 믿음, 아벨의 삶, 이것은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 그리고 아벨이 늘 그런 그 양을 잡으면서 아마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가져온 헌물, 이것이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헌물은 받으시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헌물은 받아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가인이 너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아담에게 땅을 갈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3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땅을 가는 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땅을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고는 전혀 생각도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 사람에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충분한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셨죠. 그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멸하시기로 하셨다면 즉시 죽이셨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돌이키고 그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긍휼이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부모가 자녀에게 책망했을 때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오히려 그것에 분해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용서할 수 없는 죄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이 이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땅이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인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가인이 이것이 너무 가혹합니다. 그랬을 때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이제 멀리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을 기다리고 계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가인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헌물을 받아주지 않았고 자기를 안 받아주셨다는 것 때문에 분개했고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7절에 보니까, 16, 17절에 보니까 이제 멀리 도망가서 도시를 짓고 그 도시에서 문명을 형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정착해서 도시를 지으면서 문명 사회를 이룩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혹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근데 제가 요 부분을 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인이 에덴의 동쪽의 노 땅에 거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땐 좀 의미심장한 이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에덴의 동쪽에 여러분이 뭐가 있었습니까? 에덴의 동쪽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창세기 3장 2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덴의 동쪽에 동쪽에 멀리 떨어져 있었겠지만 에덴의 동쪽을 향해서 그가 거처를 정했다라는 건 아마도 이 아벨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언젠가는 생명나무에 있는 걸 따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율법과 은혜를 대표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인의 허물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종교, 아담이 만든 무화과 나무의 풀로 만든 옷, 믿음과 피가 없는 허물, 이것이 가인의 허물을 보여줍니다. 아벨의 허물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제사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계시고 한 부류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가인의 헌물을 좀 받아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아마 아벨도 죽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헌물을 안 받았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일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의 헌물을 절대로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일 가인의 헌물을 받으시거나 이와 같은 것을 단 한 번이라도 받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위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을 하셔야 했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구속사역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가인의 헌물을 받으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시고 완전한 거룩이십니다. 잘못된 이 가인의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의를 손상시키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믿음이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로 드리는 가인의 헌물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것이라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의 행위의 열매를 단 한 번이라도 받으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일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절규조차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선한 행위,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자신의 죄가 피의 희생으로 덮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만족이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벨과 그의 헌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것입니다. 인간이 가인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손상시키려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멸망으로 던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 짧지만 예, 뭐 짧진 않았죠. 좀 길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예, 가인과 예, 그의 헌물 그리고 아벨과 그의 헌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헌물을 받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헌물 또 아벨과 그의 헌물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결과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날 한번 딱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린다고 해서 그 결과물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 결과물을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음 주부터 잘 못 살면 주일날 교회 안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이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지 죄 졌다고 교회에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의 삶은 여전히 가인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래성을 쌓는 인생인 것입니다. 가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부디 혹시라도 이 가운데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아벨과 그의 헌물 또 가인과 그의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과물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형식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혹시 계시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과 삶을 살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도 부지불식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 시험당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들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사람들 안에 반역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받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손상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